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되고 또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다르면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때 또 내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요.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음악이 아주 좋은 음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좀 궁금했대요. 그래서 웨이트하는 이제 시중된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지금 이 곡이 무슨 곡이냐 이러니까요. 소고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갖다 놔라고 하는 사람은 관심 오직 그 음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무슨 고기냐 음악이 이거 물었는데 소고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다르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7절부터 읽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둘러보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기점에 놓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 12명을 데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아마 결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 이 어머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허리를 굽혀서 엎드리면서 뭔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뭘 구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자기 아들 누구냐면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그 예수님의 나라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 이 부탁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치맛바람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걸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그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만한 것이 아니고 충성스러운 그런 그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당장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가고 나중에 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을 때 은혜를 받고 야고보는 처음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밧모섬에서 아주 유배를 당하고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죠.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가 있겠지만은 내 우편이나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화를 굉장히 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분노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두 사람만 아주 예수님 가까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한다니까 화가 이제 난 것이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즉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방의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막 휘두르고 복종을 요구하고 이렇게 압제하고 하지만은 굴종시키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28절인데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욕망, 야망 이런 것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식 성공시켜주려는 어머니 욕심에서 이제 비롯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령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성령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관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요, 이분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다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고 또 슬픔이 있는 자를 위로해주고 또 죄인들을 받아주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섬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먼저 그분께 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을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 찬양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또 예배도 많이 드리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섬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의식으로, 신앙의식으로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섬김이 참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딱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역동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먼저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냐면은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가치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마 좋은 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굴종시키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통제해서 나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소위 성공지향적인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대할 때에 그것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지만은 결혼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자가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저 여자가 여자 자매라고 할 수 있죠,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보다가 막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 벌써 세상적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죠. 부족해도 괜찮고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덤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은 쾌락은 잠시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특별히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어요. 늘 불안해요. 쫓기는 듯이 삽니다. 두렵습니다. 약간만 문제가 있어도 염려와 걱정이 마음 가운데 깊이 짓누릅니다. 쫓기는 인생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쫓거나 어떤 사물이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주합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는 이 섬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섬김의 정신이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만난 사람은 100% 복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 만난 사람은 100% 복받습니다. 예,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하면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면은요 불행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사실 행복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기쁨과 생명의 근원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뻐하려고 애를 써요. 그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기쁨을 줘야 돼요. 생명이 풍성한 거 주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은 뭔가 넉넉해져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아들이 판사가 되면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가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에 들어가면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1.5세 2세 우리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면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은 거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봐야 합니다. 항상 따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주어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골종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자극시키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고 판사가 되고 좋은 직장에 가져도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자다가도 깨서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그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작동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기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 아파 여기는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이럴 때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 세상은 살아볼 만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고 해도 외롭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니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네. 내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네. 기쁘네. 내 이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이웃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손해보고 희생해서는 안 되고요, 지혜로운 그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겨진 과일나무입니다. 하나님의 그 과수원에 심겨진 과일나무. 원래는 우리가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다가 이제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어놓고 접을 붙인 거예요. 접 붙였단 말은 뭘 말하냐면은 그 예수님을 가지 잘라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로 접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의 삶을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을 때에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본에 마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일본 기업으로서는 이제 회장님인데,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사업이 뭐냐면 섬유, 화장품, 약품으로 아주 유명한 가네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말씀을 늘 이제 읽으면서 뭘 하나 딱 붙들었냐면은 예수님의 섬김 정신을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섬김형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거기 보면 그 회사 경영하는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손해보는 쪽을 택해라. 그래도 성공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거든요. 세상 나라 가치는요, 손해봐서 안 돼. 성공하려면 항상 이익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늘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이제 경영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황이 많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많이 닥쳤을 때에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회사를 막 돕기 시작하고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이 닥쳤는데도 1등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조건 없이 섬겼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와 입장과 상관없이, 그냥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뭐 신학적인 뭐 수준이 높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신앙생활 여기 교회 안에서 잘한다. 이게 여러분 사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밖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방언을 막 우다다다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지혜롭게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은밀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야, 그렇게 살 때요, 자연히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고던 코넬 대학 연구소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가 33.3%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이 23.9%예요. 힌두교가 14%고요. 불교가 7.1%예요. 그 외에가 이제 신흥 종교, 토착 종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통계를 자세히 보면은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 좋은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말하자면 종교, 그런 기관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제 빈민 구제 사역, 고아 사역, 후생 복지 사역, 노동자 보호 사역, 자선 활동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기독교 단체가 많이 일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도 왜 욕을 먹을까? 왜 그렇게 하고도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 첫 번째는 영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자화자찬하고, 그리고 해놓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그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의를 막 나타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도 어떻게 했냐면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수치심이 막 느껴지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야단쳤잖아요. 저는 성경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치는 거 예수님 보면은 어떤 데 마음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잖아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조용합니다. 빛과 소금은 소리가 없어요. 조용해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영향력은 그냥 확신을 내줍니다. 나무를 이렇게 묻힐 때에 심심하잖아요. 싱겁잖아요. 소금을 탁 털어넣으면요, 탁 짭니다. 그 다음에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빛이 딱 있는 창문을 탁 열면 그냥 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력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또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쁜 일 하는 사람을 멸망시키러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벌 주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17절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16절만 많이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17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뭐죠?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이제 예정하신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하는데 초청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뭐냐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은 뭐냐, 뭘 말하냐면은 희생적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비난과 비판 아닌 중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비판하지 말고 대신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말씀의 기준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뭐 정부에 대해서, 선거로 뽑아놓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런 분노를 어려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분노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기독교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자세와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요,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로는 아마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통치자 중에 가장 타락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간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입에 담지 못할 초악한 일들을 대중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냥 거침없이 행했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그런 짓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잡아서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불을 태워서 로마의 밤을 밝혔고 순교자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웃고 기뻐하면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정신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5절을 보면은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고작 남을 판단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사에게 동역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품격입니다. 섬김의 품격. 그래서 섬기려면은 조급한 사람 못 섬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성급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섬기게 되면은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도 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의 가정 집에서 이제 차를 박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상한 차가 들어온다 싶어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차를 파킹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좀 머뭇거려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 좀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눈이 많이 오면은 그 세워놓은 자리에 눈을 못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치워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파킹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두 대를 파킹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슬슬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교회가 이웃 주민들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 구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 사실이니?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 왜 자꾸 불편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사람 조금 약간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하루가 딱 지냈습니다. 이분이 또 그 차를 한 대 더 가져와서 제 속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거기다 파킹을 딱 했는데 그래도 기도가 참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앞에 눈이 엄청 왔었는데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이렇게 인도. 아이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고 난지니까 뭐가 기계 소리가 나는데 이분하고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동네 사람이 인도를 딱 세 사람이 나와서 치우는 거예요. 딱 치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웃 섬기겠다며.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섬기겠다며 복음으로. 그래서 막 그냥 얼굴이 뜨끈뜨끈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입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니까 너는 아직 멀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성향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죠? 이 두 질문은 신앙과 신학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답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선을 행하여 그러면 구원을 받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유치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를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선행, 섬김을 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충만하려면 내 인생에 행복이 느껴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이 성령이 이끄시는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코노스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뜻을 살펴보면 이 뜻이 뭐냐면은 심부름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심부름을 간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여러분 심부름을 간다는 사람이 심부름하면서 심부름 시킨 사람은 아무 생각 하지 않냐고 자기 생색 다 내고 그렇게 심부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부름 보낸 사람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인 우리는 오직 그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게 희생에 따른다고요. 불편함에 따른다고요. 근데 희생과 불편함의 저항의 중간 지대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님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성령님과 관계 맺음에서 시작된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서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보상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먼저 기도하면서 돕고 섬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떠오르고 계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은밀히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들, 주님, 제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요청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미루지 말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약간 부담이 되어도 즉시 섬기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보상과 축복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의지로 섬기는 나를 보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너 참 잘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칭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때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는 대체로 섬김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여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상대방이 섬김을 받고도 불편해합니까? 그건요, 갑자기 그냥 선심 쓰듯이 할 때, 생색 내듯이 할 때, 상대방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유발시킬 때, 일방적으로 그냥 함부로 할 때, 섬김은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그걸 받으면서도 좀 약간 껄끄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시켜서 행하는 일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면 그냥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음성이면 기뻐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섬기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섬김은 사명이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거, 복음을 위한 투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의 선물이 되어주는 거, 이 섬김, 이것은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감사할 일들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죠. 행복한 것이죠.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사탄은요, 너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네가 행복함을 누리고 그러나 네 섬겨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없지,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우울하지, 근데 한번 섬겨볼래? 한번 섬겨볼래?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쁨과 생명과 행복과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섬김이에요. 섬김의 자리가 주어질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실천해 보면요, 놀라운 일들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잘 섬기고,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정말 잘 섬기고, 또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잘 섬겨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할 일들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